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4장 말씀 우리 2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봅니다. 사무엘하 14장 우리 21절로 33절까지 말씀. 주의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중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드고아 여인을 통하여서 압살롬의 귀환을 요청한 요압, 다윗은 요압에게 이를 허락하겠으니 이제 가서 압살롬 데리고 오라. 그리 오늘 본문에 명령합니다. 요압은 그 즉시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이제 귀환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압의 노력으로 압살롬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는 되었지만 다윗은 여전히 압살롬에 대한 마음 용서하고 있지 못합니다. 24절 봅니다.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성경은 이리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돌아왔지만 다윗은 압살롬의 얼굴 보지 않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2년 동안 다윗은 압살롬 만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여전히 압살롬을 용서하지 않고 있는 까닭 압살롬에게 여전히 회개의 모습을 전혀 볼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다윗의 조처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최선은 아니나 다윗의 입장에 있어서만큼은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살인한 아들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본이 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계속 이어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압살롬에게 있어서는 회개 없는 것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조처로 인하여서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는 더욱 소원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다윗과 압살롬 이 부자관계의 어그러짐은 훗날 압살롬의 그 반란으로 이어지는 기초가 됩니다. 어제도 말씀을 통하여서 잠시 나누었지만 이들 다윗과 압살롬의 이 어떤 관계의 소원함은 그저 이 부자간의 감정적 어떤 차원에서 이해되어지는 부분이 될 수 없습니다. 좀 더 크게 확장하여서 주의 운행하심, 주의 계획, 주의 징계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과정은 12장 10절과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즉 밧세바 간음 사건으로 그의 가정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징계들이 이루어질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성취의 과정을 위한 기초적인 단계로 우리가 또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시고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것들을 다윗과 그의 가문 가운데에 하나하나 이루어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회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하고 깊은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중히 깨달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또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죄 가운데에 있을 때에 주 앞에 속히 그리고 모두 가지고 나아가 분명히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함을 우리는 다시금 되새겨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성경적인 어떠한 이야기의 흐름에서 이제 오늘 본문은 25절에서부터 그 분위기를 다시금 전환합니다. 압살롬의 그 신상, 그러니까 그의 외모에 관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25절부터 그리고 있습니다. 25절부터 보면 성경은 압살롬 외모의 출중함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25절 봅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압살롬이 정말 외모적으로도 뛰어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온 백성 중에 알려져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밝히 드러냄과 동시에 단순히 외모만이 아니라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존경과 갈채를 받고 있었음을 또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 즉 사람을 바라보았을 때의 그 기준의 차이가 너무나도 다름을 오늘 또한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당시에 신체적인 그 우월함이 곧 강함으로 상징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압살롬과 같이 신체적인 강함과 우월함, 아름다움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왕이 되는 것을 사람들은 분명히 기대했을 것입니다. 형을 죽인, 살인한,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압살롬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에 초점이 맞춰 그를 평가합니까? 겉으로 드러나져 있는 아름다움, 강함으로 그 압살롬을 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기준은 이와 다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 사무엘상 16장 7절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신다 말씀하십니까? 중심을 보신다고 하나님 분명히 당신의 기준을 밝히 말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보이는 것에 매우 취약한 존재들임을 우리는 늘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VR이라고 하는 기술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고글 같은 것을 쓰고 내가 그곳에 있지 않고 내 앞에 그 물건이 있지 않지만 마치 물건이 있는 것처럼 느끼고 내가 그곳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느끼게 하는 기술입니다. 여러분, 물론 기술적인 발전이 참으로 대단하다 그리 여길 수도 있지만 이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인간은 참으로 보이는 것에 취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것으로 즐거움 느끼고 있고 내가 있지 아니하는 곳에 있음으로 인해 내가 보고 느끼는 것을 내가 얻기를 위하여 그렇게 가상으로까지 느끼고 싶어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욕구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에 대한 그 집착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는 또한 이 부분에서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에서도 보이는 것으로 인해 저지른 죄악들이 많은 것을 우리는 늘 볼 수 있습니다. 멀리 되돌아가지 않아도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도 그러했음을 우리가 지난 말씀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그 본 마음으로 탐욕과 정욕을 품어 그가 죄 가운데 빠졌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세상의 죄악에 대해 말할 때에 안목의 정욕이 그곳 가운데에 분명히 포함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에 너무나도 약한 우리임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이 정말로 중요하지 않은 것임을, 아니 우리의 관점과 시점은 바라보아야 할 시선의 방향은 그와는 정반대인 것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에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 하늘의 것, 신령한 것들을 보고 또한 느끼며 그것을 향하여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임을 고린도후서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며 보이지 않는 것에 더욱더 갈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바울은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라고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보이는 것에 걱정하며 근심하며 매달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으나 더욱더 확실하고 영원한 믿음의 것들에 우리의 삶의 시선과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형을 죽인 그 압살롬, 그러한 영적인 문제가 있었던 그였으나 그의 외모로 그의 영적인 모든 것들을 덮어버리는 그러한 실수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압살롬의 외모에 대해서 성경이 말할 때에 특별히 어떠한 부분에 대하여 세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그의 풍성한 머리카락에 대하여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후에 어찌 되어집니까? 압살롬 그의 인생이 최후를 맞이하였을 때 그로 인하여서 그가 죽음을 맞게 되어짐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자랑함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에 대하여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과 후에 또한 이어질 본문을 통하여 잘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자랑하지 말고 보여지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주님 주신 믿음에 따라 하늘의 것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살펴볼 수 있는 것 여전히 압살롬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압살롬이 자신의 딸의 이름을 여동생 다말의 이름과 똑같이 짓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여동생의 일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혹은 자신의 딸이 여동생과 닮았기 때문에 그리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여전히 다말의 그 사건은 자신에게 있어서 아픔과 상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의 회개함 없는 복수가 결코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을 때 여러분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의 앞으로 나아가 나의 애통하고 통탄한 이 마음 내려놓고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압살롬은 어떻습니까? 자기 스스로 위안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저 자기 스스로 이 상처와 아픔을 되새겨가면서 이것을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 생길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누구도 어떠한 것도 위로해 줄 수 없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의 그 아픔과 상처 이미 아시고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의 위로하심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갔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의 삶의 모습은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8절 말씀 보시면 다윗은 압살롬을 이제 그 술에서부터 데려온 지 2년이 지나도록 다윗은 압살롬을 만나지 아니하였다 그리 기록합니다. 이는 요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압도 압살롬을 그 술로부터 데려오기는 하였지만 요압도 그 이후로 압살롬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왜이겠습니까? 다윗의 자세가 요압의 예상보다 더 굳건하였음을 요압이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예상대로 백성들은 압살롬을 좋아하였지만 그래서 그가 차기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요압이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그 여인을 통하여 압살롬 데려오기를 그렇게 계획하고 실행하였지만 그렇지만 막상 데려와고 보니 다윗의 마음은 쉽게 녹아내리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그러한 어떠한 반응을 요압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도움이 되지 못하는 압살롬을 곧바로 요압도 만나지 않고 계속 그저 그렇게 내버려 두었던 것입니다. 압살롬 2년이 지난 후에 자신과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시켜보려 합니다. 직접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요압을 통하여 이제 다윗과 만나보려 합니다. 두어 차례 시도하지만 요압이 거절하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 어찌합니까? 종들을 시켜 요압의 밭을 불태우라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요압이 자신에게로 올 것을 압살롬은 예상하였고 그의 예상대로 일이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 어제 말씀부터 계속하여 보다 보면 참 머리 비상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지혜, 그의 머리의 비상함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용되어지지 못하고 오직 자기 중심적으로만 사용되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중히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말씀에 누구와 같습니까? 요나답과 같습니다. 성경은 그를 간사한 자라, 간교한 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압살롬도 사실 다를 바 없습니다. 지혜가 있었으나 그 지혜 가진 자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누구가 있느냐에 따라 그 지혜의 사용처가 달라지는데 오늘 압살롬 그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자기의 목적을 위해 그렇게 악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이용하여야 내 것 잘 또 많이 원하는 대로 취할 수 있음을 알았던 자가 압살롬. 그러나 그의 끝이 어찌 되어지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면 그 지혜의 사용이 무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중히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요압이 압살롬에게 옵니다. 도대체 나의 밭을 왜 불태웠느냐 하고 하는 그 요압의 질문에 압살롬 자신의 항변을 늘어놓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압살롬의 말을 보고 있자면 그에게 회개의 마음은 전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압에게 나를 도대체 이럴 거면 왜 데려왔냐라고 말하고 있고, 여러분 특별히 32절 후반에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가하니라 라고까지 말합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오만하고 불손한 표현입니다. 자기가 형 암논을 살인한 것에 대해 무죄를 너무나도 당당히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또 아버지 다윗도 질책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암논에 대하여 아무런 징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를 대신하여 징계한 것입니다 라고까지 하는 이에 그 정당성을 오늘 이 압살롬은 요압에게 그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인정과 회개, 시간이 한참 지났으나 압살롬에게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중히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 자신에 대한 신념과 이해로 살아가는 데에 똘똘 뭉쳤던 압살롬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어찌 되어집니까? 계속하여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를 패망과 사망의 결과로 이끌어감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회개 없이 결국 맞이할 수 있는 결과는 오직 하나, 죽음뿐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압살롬의 요구를 요압은 다윗에게 전합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부르고 그에게 입맞추었다 그리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을 맞추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윗이 압살롬을 완전히 용서했음과 동시에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압살롬이 다윗의 대를 이어 차기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라고 하는 인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말씀 준비하면서 이것 부정, 즉 아버지의 정의,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긴 그러한 장면으로 묵상되어졌습니다. 압살롬을 향한 그 마음이 공의로 다스려야 하는 다윗의 그 본분을 이겨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까지만 했었어도 사실 압살롬에게 있어서는 은혜였습니다. 여기에서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했으면 어땠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압살롬 멈추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이제 15장에서 그가 어찌 끝까지 반역하여 살아가는 인생 되어지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통하여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내 안에 내 스스로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주의 은혜대로 채워 살아가 나의 죄값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주의 은혜를 또한 주의 긍휼을 구하였지만 그러한 것 뒤로 미루고 나의 스스로에 대한 신념으로 가득 찼던 인생이기 때문에 압살롬은 멈추지 못하고 그 끝을 향하여 달려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관점들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공의로 바라보고 지체들을 향하여서는 사랑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반대로 되어지면 우리의 영적인 위험성은 커질 것입니다. 나 스스로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나 스스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면서 다른 지체와 다른 이웃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를 들이미는 그러한 시선에 그러한 차이들이 있게 되어지면 그것은 결국 우리를 끝에 패망으로 이끌어 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살아가지 않고 영적인 시선, 믿음의 시선과 방향을 갖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의 하루의 삶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